From Salt Lake City, Utah,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이 연사로서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온 200주년과 회복을 기념하는 이 모임에 함께하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여러 지휘자와 오르간 반주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음악은 사전에 녹화되었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찬양의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케빈 알 던컨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종려 주일에 저희가 경건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당신께 또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당신의 영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겸손하게 당신께 저희의 금식을 바치고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치유되고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이 회복의 열매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몰몬궁의 경전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권의 권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한 전 세계의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더 잘 전달되어서 또한 우리 가족에게 연결된 이 성전의 권세와 인봉의 힘이 또한 하늘에 그런 것이 열리고 연결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보살피고 계심을 알고 있고 또한 저희의 맏형이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The Day Dawn is Breaking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쿡 장로님과 70인 정원회의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Even in the midst of unique trials and challenges,
전에 없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차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시작점이 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의 기적적인 출현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 기록의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계시가 주어진다는 기쁜 사실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속죄를 이루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고귀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새로 부름받은 그 선지자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다른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권과 그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지식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올바른 명칭으로 주님의 회복된 교회를 알리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퍼진 치명적인 전염병이 현재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되도록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주님의 살아있는 선지자로부터 회복에 관한 역사적인 선언문을 들으며 영적으로 고양됐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자신만의 증거를 얻을 것이고 또한 회복의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증거도 축복으로 얻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령하여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복음의 회복으로 계시된 바에 따르면 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영으로 존재했던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을 입은 필멸 경험이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전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반대를 겪으면서 죄로 얼룩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의 지배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되찾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주를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구해낼 것이고 그의 속죄 희생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정해진 조건대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데 필요한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버지 계획의 중심입니다.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계획이 소개되었고 필멸의 몸을 갖는 것에 따른 결과와 시련, 하늘에서 오는 도움과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 계획의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였고 그 후에 있었던 천국 전쟁에서 그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에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행한 것들은 지상 생활에서의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서 주된 요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들은 필멸의 여정과 이후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필멸의 삶과 또 필멸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성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생들이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율법은 우리가 이 기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정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며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거하며 성령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몽경이 가르치듯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야 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신성한 계획에서 우리는 필멸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반대 세력을 물리치는 선택들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계획에서 필멸의 시간 동안 선천적인 장애나 타인의 죄로 인해 겪는 또 다른 반대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을 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필멸의 상태가 초래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하신다면 이런 필멸의 반대들은 결코 그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필멸의 여정의 목적과 상황,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게 될 도움에 대해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길을 잃어 위험한 상황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해줍니다.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여정에 힘이 되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필멸의 삶 동안 우리를 도와줄 네 가지 위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모두는 그 계획의 중심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조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최후의 심판에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구주께서는 그의 속죄의 일부로 다른 모든 필멸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쟁이나 역병과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필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속죄의 이 필수적인 능력에 대한 경전상의 명확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라.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세 번째, 구주께서는 그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쁜 확신을 주십니다. 몰몬경은 이 회복이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활절, 우리는 부활의 실제성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멸의 생에서 겪는 난관들, 곧 선천적으로 얻었거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함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필멸의 삶에서 겪는 이런 결점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 가족들, 곧 남편, 아내, 자녀,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멸의 삶 동안 가족에 대해 지닌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의 기쁨에 찬 재회와 결합을 고대하며 이 생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살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현대의 계시는 우리가 필멸의 삶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중요한 확신에 대해 계시된 바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며 우리의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거부했던 악인들과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에 앞서 회개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기초가 되는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결, 결혼, 출산과 같은 주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회복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결혼이 하나님 계획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결혼을 통해 필멸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환경이 마련되고 가족 구성원, 즉 구성원이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며 이는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서 그분의 계획은 세상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 일부 강력한 의견과 상반됩니다. 필멸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오용을 금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어떤 정도로든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이 순결에 관한 이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우리 능력이 갖는 목적 때문입니다. 회복을 시작시킨 첫 번째 시연의 2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지난 200년간 그분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 주어진 그 축복들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의사들은 정상 시력을 2020이라고 표현하는데 2020년인 지금 과거를 보면 일어난 일들이 선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 아득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고 두 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영의 세계에 필멸의 경험을 지닌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를 완수하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사망의 휘장 양편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성전이 이제 더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촉진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기에 그분은 고의로 멸망의 자식이 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위해 영광스러운 운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멸에 속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의인과 악인 가운데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각 사람은 부활 후에 빠짐없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심판에 따라 영광의 왕국 중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자신의 순종으로 합당한 만큼 얻은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심판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소망, 곧 회개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은 것들이나 회개하고 의로운 것 모두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심판 후에 우리 모두는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게 오는 많은 편지를 읽고 또 이름 삭제나 배도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많은 분들의 요청을 검토하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이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계획은 회복된 교리의 교리와 영감받은 정책들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에 참여하겠다고 성약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가르칠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필메라 삶 동안 타인을 위해서나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선지자에게 오는 계속적인 계시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끊임없는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1994년 6월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이 사도로 부름받으시기 얼마 전에 저는 그분이 그 부름을 받으리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역대표였고 그래서 제게 그 지식이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홀란드 장로님과 저는 1960년대 초 젊은 선교사 시절 영국에서 동반자로 봉사했고 저는 그분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경험은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저는 젊은 시절에 그 비범한 후임 동반자를 12사도 정원회에서 다시 만나 그의 후임으로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끔 젊은 선교사들에게 후임 동반자를 친절히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선임 동반자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 회복된 교회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확고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사도로 불러야 할지, 어떤 순서로 불러야 할지 아십니다. 또한 선임 사도를 어떻게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으로 준비시켜야 할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과 관련하여 뜻깊은 200주년 선언문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것을 듣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발표하신 이 중대한 선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기원과 존속 그리고 장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계속적인 계시의 원리에 기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새로 발표된 선언문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일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제가 오늘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늘이 참으로 열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지속되는 계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 에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미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세상에 만연할 큰 악을 알리셨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 또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리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우리 종교의 종석인 몰몬경은 에녹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지상에 나아왔다고 힘주어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천사들과 선지자들이 왕국에 필요한 권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늘의 지시를 받고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 위에 계시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연차대회 중에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받은 계시 중 많은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 교리와 성약에 보존되어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표준 경전에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초가 되는 경전들에 더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에게 오는 계속적인 계시를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자들이며 그분을 대표하여 말하도록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는 기념비적 중요성을 띠는가 하면 또 어떤 계시는 신성한 핵심 진리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며 우리 시대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1978년 6월 8일에 받은 것으로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에게 신권과 성전 축복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계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봉사하는 12사도 중 다수가 그 고귀한 계시가 주어질 때 현장에 있었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적인 대화에서 하나같이 킴보 회장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압도적이고도 모두를 결속시키는 영적 인도에 대해 확증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토록 강력한 계시는 그제껏 경험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2사도 정원에서 봉사하는 우리는 이 시기의 선지자들을 통해 중대한 계시들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자로서 특별히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신앙의 안식처를 짓게 하고 휘장 양편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며 성스러운 성전의 짓과 관련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에게 축복이 되는 계시들을 전하셨습니다. 각 가정을 축복할 중요한 변화들이 2018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저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가 성전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가 주님께 계시를 구한 뒤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강력한 확인을 받았음을 간증했었습니다. 당시 성스러운 성전 의식에 관한 다른 계시들이 주어졌었지만 그때 발표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선자로 받은 계시에서 시작하여 함께한 이들에게 주어진 부드럽고도 강력한 확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특별히 상호부조회와 청녀, 초등회 조직을 감리하시는 자매님들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에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성전에서 받은 인도는 심히 영적이고도 힘있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음성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통로를 통하여 계속적인 계시가 주어졌으며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늘 아침 넬슨 회장님이 전하신 새로운 선언문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라는 점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간증이 희미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활동이 저조한 분들 또는 교회 기록에서 이름이 삭제된 분들과 다시금 단합하기를 바라는 가슴 깊은 열망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흡족해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의 구주를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공격적인 언행 또는 불친절하거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행동들로 상처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받거나 해소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을 압니다. 가장 신실하고 충실한 회원들이 한동안 신앙의 역경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W.W. 펠프스의 실화를 좋아하는데 그는 교회를 저버리고 미주리주 법정에서 조셉 스미스를 반대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한 후에 조셉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상황은 저도 알고 형제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조셉은 그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일하게 했으며 사랑을 담아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처음에 친구였다면 또다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교회와 우리 회원들은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자가 받는 계시만큼 중요합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영적 계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을 받는 데 필요한 간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침례 후에 우리가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될 때 받는 심오한 축복입니다. 저는 15살 때 받은 특별한 영적 계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 계신데 당시 형님은 선교 사업을 반대하셨던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때 같이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저는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성신에게서 받는 영적인 진리의 근거로 둡니다. 성신은 모든 진리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특히 구주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성신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성신의 중대한 역할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의 신분과 영광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신은 또한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령은 놀라운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아름다운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임하여 내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라.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할 수 있지만 성신은 대개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경전에 나온 여러 예들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의 평강을 말하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밝혀주며 생각 속에 음성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계시를 받도록 준비하는데 다음 원리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인도를 구합니다. 경건하고 겸손하게 찾고 구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성약을 맺습니다. 이 원리대로 행한다면 성신의 속삭임과 인도를 받고 인식하고 따르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평화로운 것들, 곧 기쁨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전과 복음 진리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인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의 부름과 임무 수행에 관계된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중대한 영적 인도는 우리가 책임을 이행하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자 노력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감독 시절 사업차 출장 갈 채비를 하고 비행기에 오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부부에게서 걸려온 절박한 전화 한 통이 기억납니다. 그 부부가 도착하기 전에 저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자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문제의 본질이 선명해졌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가 제게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그 계시적인 인도를 통해 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도 감독으로서의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감독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중요한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훈계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겸손히 일하는 가운데 그러한 계시적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도를 받을 때 대부분은 성신을 통해 옵니다. 가끔은 특정 목적을 띠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저희 개인적 확신을 담아 간증드립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인도는 교회의 회장인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현대의 사도로서 우리는 오늘날의 선지자이신 넬슨 회장님과 일하며 함께 곳곳을 다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한 말은 넬슨 회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참됩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과 그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계속적인 계시를 구하여 삶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저의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에 다니던 90년대 중반에 칠레 산티아고 소방서 사중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야간 비상대기조의 일원으로 소방서에서 생활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새해 전야에는 거의 언제나 비상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소방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산티아고 시내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던 자정 무렵 동료들과 함께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대기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대원들은 서로 안아주며 새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방서 벨이 울리기 시작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장비를 챙겨서 소방차에 올라탔습니다. 응급 현장으로 가는 길에 새해를 축하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저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긋하게 따뜻한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 어딘가에는 서둘러 달려가 도와야 할 심각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가끔 상대적으로 순탄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폭풍을 마주하여 인내력의 한계점에 내몰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체, 정신, 가족, 직업 관련 어려움과 자연재해,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 생애에서 마주할 폭풍우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폭풍우와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절망감이나 공포심을 느낍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두려움의 해독제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폭풍우를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종류의 폭풍우가 우리를 내려치든지 그 폭풍우에 대한 해결책의 유무나 눈앞에 보이는 그 끝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난처는 오직 하나이고 이는 어떤 유형의 폭풍우가 다가오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폭풍우와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명경의 선지자 힐람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폭풍우를 견뎌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면 중에서 어느 한 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강화되고 정결케 되는 신앙의 경험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파괴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진 피난처에 머물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에서는 고통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뿐이며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구주께서 리버티 감옥에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가르치고 명하시는 일들을 믿는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해 무엇을 알고 계실까?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실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구속주이자 중보자이신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베드로도 구수에 관해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도 두려움이나 비관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중에도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시험은 불로 연단되겠지만 우리는 그 시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물론 이런 말은 폭풍우 한가운데서 생활하며 적용할 때보다는 거기서 벗어나 있을 때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폭풍우 속에 있건 그렇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모두에게 필요한 피난처임을 아는 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제로서 마음을 다해 그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함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찾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와서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이들 또한 몹시도 바라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와서 도와주십시오. 와서 이 피난처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삶의 폭풍우를 견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보고 돕고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아들 힐람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런즉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내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찬송가 잠잠하라 내 영아에는 우리의 영혼에 위안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잠하라 내 영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날이 오리니 모든 실망, 두려움 사라지고 슬픔 가면 사랑 기쁨 오리. 잠잠하라 내 영아. 눈물 가고 평안 축복 우리를 맞이리. 인생의 폭풍우를 마주할 때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피난처로서 의지한다면 우리가 찾는 민도와 위안, 힘, 자제력, 평화를 축복으로 받을 것임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모두 합창단과 함께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 외에 디터 F. 우후트도르프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L.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과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연차 대회입니다.
President Nelson,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넬슨 회장님, 이렇게 훌륭한 연차대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새로운 선언문을 저희 자녀들이 각자 선교사업 때 사용했던 4개의 언어로 인쇄해 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우주의 왕이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자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영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찬을 취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인정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고도 영원한 사랑을 지니셨기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문을 열고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을 허물었으며 희망을 잃은 자에게 희망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일상에서의 헌신을 바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더욱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친히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제자의 길에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과 친절을 베푸는 성품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평생 노력해야 할 일이며 연습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하는 운동의 기초를 연습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간호사, 네트워크 관리자, 원자력 기술자, 심지어 아내의 주방에 고용된 저 같은 아마추어 요리사도 부지런히 기술을 연습해야만 숙달되고 유능해집니다. 저는 항공기 기장으로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 비행 경험을 정확하게 재현해주는 정교한 시뮬레이터를 썼습니다. 그 모의 비행장치는 조종사가 비행의 기본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할 때 마주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이든 얼마나 심각하든 그 상황에 더 잘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지하고도 겸손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가르치고 계획하며 성역을 행하고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과 성품이 성숙해집니다. 이런 기회는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를 축복해줄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노력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권유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 만납시다. 온라인으로 우리 선교사들과 만나보십시오.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알아보십시오. 힘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가정과 예배소에서 함께 만납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고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시다. 와서 속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더 나아지고 더 친절하며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굳건해져서 인생의 난기류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더 잘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물몽경을 읽어보라고 권유드립니다. 혹시 물몽경 책이 없다면 교회 홈페이지나 물몽경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몽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구약과 신약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거룩한 경전들을 사랑하며 그것들로부터 배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commontochrist.org에서 교회 회원들이 무엇을 믿고 가르치는지 알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선교사들을 초대하거나 가능한 곳에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으로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족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난 살면서 여러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고 느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리가 없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의 처지, 즉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한지, 얼마나 불완전하거나 의로운지에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구주께서는 필멸의 생애 동안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든, 상처 입고 길을 잃었거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보통 그분이 섬기고 성역을 베푸셨던 대상은 명성이 높거나 아름답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분이 도와주셨던 사람들은 감사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소망 외에는 보답으로 드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필멸의 삶 동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면 오늘날에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외롭고 존재감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자리도 역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이 꼭 넘어야 하는 최저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 위해 큰 소리를 내거나 유창하거나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그분께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의 직위나 재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같은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가까이 갈 때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고집스럽고 거친 아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화가 나서 가방을 싸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갈 때 그 아이는 걱정하는 부모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소중한 자녀가 이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어쩌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어 궁극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이가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주, 우리 구주께서는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가엽게 여겨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와서 속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 원대한 필멸의 여행길에 나선 순례자들입니다. 종종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앞의 길뿐이며 휘어진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알아내길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기를 바라시며 믿음을 갖기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깨를 펴고 조금의 결심과 조금의 용기를 더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질문에 답을 원하십니까? 모든 목적지에 대한 길 안내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늘에서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전부 관여하신다면 우리 대부분이 금세 지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또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님을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배웁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정죄해 우리의 발전을 영원히 가로막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실수는 더 큰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820년 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조셉이 하나님이나 하늘의 다른 존재와 만난 여러 경우 중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존재들이 그에게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경전에 상당수 기록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읽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그것들을 공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그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는 경험이 없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도 주님의 선지자가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조셉은 여러분이나 저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들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쓰셨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주님은 그분이 부르시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 자신의 부름을 생각해보라. 너희 중에 사람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힘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진리는 지상에서 그분의 업적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조셉은 남은 생애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조셉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자됨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신앙을 모아 그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교회에 참으로 속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제자의 길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따뜻하고 환영받는 곳입니다. 첫 번째 시연 200주년을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복에 관해 숙고하며 배울 때 이것이 단순히 역사 속 사건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위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며 이 위대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와서 속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을 키우고자 하는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 그리고 확실한 인도로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축복을 전하며 모든 것을 우리 구주이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최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광고판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느 인테리어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거기에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가장 훌륭한 가정을 모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문구가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과연 가장 훌륭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아내 캐시와 제가 키운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떠올리며 이 질문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부모들처럼 저희도 가족에 대해 걱정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가장 훌륭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케냐, 필리핀, 페루, 라오스, 라트비아의 가정들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훌륭한 가정에 대해 제가 관찰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닌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또 영속적으로 가정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집안의 가구나 집주인의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닌 그리스도의 형상이야말로 각 가정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특징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영혼의 내면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고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때가 지남에 따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멋지게 장식해줍니다. 집의 바닥이 흙이든 대리석이든 그들은 가정을 복음의 빛으로 채웁니다. 가족 중에서 이것들을 추구하라는 권고를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 영적인 가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며 집을 세우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조직하고 준비하고 세웁니다. 인내로서 구주의 성약의 길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둘째, 가장 훌륭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세렘 넬슨 회장님은 복음학습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변형시키고 개조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 권고는 훌륭한 가정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일을 하는 곳임을 가르쳐줍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하고 이해심을 더 키우게 해주는 변화의 도구입니다. 복음학습은 우리를 구주와 더 가까워지게 하며 그분께서는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성장을 도우십니다. 성경과 몰몬경에는 여러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경전이 가장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침서임은 분명합니다. 경전에는 부모의 근심, 유혹으로 인한 위험, 의로움의 승리, 기근에 따른 시련과 풍요, 전쟁의 공포와 평화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전은 가족이 의로운 삶을 통해 어떻게 성공하는지와 다른 길을 감으로써 어떻게 실족하는지를 반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셋째, 훌륭한 가정은 주님의 최고의 집인 성전을 위해 그분이 만드신 청사진을 따릅니다. 성전 건축은 덤불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기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를 준비하는 이 초기 작업은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제자가 되기 위해 쌓는 토대입니다. 꾸준히 제자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성전의 철골처럼 확고부동하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굳건한 뼈대가 있을 때 주님은 영을 보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며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이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성전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분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하게 되고 성전 추천서를 되도록 자주 사용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그분의 집과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집의 거룩함이 우리의 집에도 함께합니다. 장엄한 솔트레이크 성전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변변찮은 연장과 현지의 자재, 그리고 끝없는 수고로 1853년부터 1893년까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초기에 회원들이 제공한 뛰어난 공법과 건축술 및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위대한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헌납된 지 거의 1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성전 설계에 사용되었던 공학적 원리는 이제 더 새롭고 안전한 표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전 시공법을 개선하지 않거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후세대에게 성전의 관리를 맡기고 떠난 개척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의 구조와 내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4개년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토대, 바닥, 벽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공학 지식을 동원해 성전을 현대의 표준에 부합시킬 것입니다. 그런 구조적 변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효과는 현실적이고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성전 내부의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 개조를 우리에게 주어진 예시로 삼으면서 시간을 내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공법도 최신식인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동시에 주님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각자가 가장 훌륭한 가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훌륭한 가정은 삶의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이란 삶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2002년에 저는 문제에 관련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동안 그곳의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만났습니다. 당시 파라과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고통을 겪었으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 후에 남미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파라과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한 지도 몇 주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자신이 없었기에 각 스테이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한 회장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에 관해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분은 잘 되고 있는 일과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 회장님의 순서가 되자 그분은 1년의 난제만 언급하셨습니다. 회장님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고 난감할 정도였습니다. 회장님들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클레이튼 장로님, 그분들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후한 금식헌금을 내며 교회의 부름을 성실하게 완수하고 가정보험교사나 방문교사로서 가족들을 매월 실제로 방문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가족기도를 드리는 회원들 중에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고 나서 저는 곧바로 스테이크 회장님들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 조용히 저를 보더니 푸에스 닝구노, 즉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들은 이 모두를 행하는 회원들 중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장 훌륭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 혼란을 견디며 살아남는 데 필요한 힘과 비전과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들이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겪지 않으며 사업 낭패도 없고 기타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필만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화평과 희망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는 축복을 받는 모습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이런 축복은 누구든 어디서나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디에 사시든 집이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든 여러분은 가족에게 가장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그런 가정을 위한 계획을 제공합니다. 구주는 완전한 기술자요, 시공자요, 인테리어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의 사업은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정어린 도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과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고 가장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두 분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인도합니다. 몰몬경은 참됩니다. 회복의 열매 중 하나는 가족이 가장 훌륭한 가정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연차 대회를 하는 내내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만물의 회복이 실현된 것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과 복음의 충만함과 신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말씀을 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회복은 오늘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연의 계시는 조셉 스미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빛과 진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몰몬경은 인류의 재산입니다. 구원 및 승영의 신권의식은 현재 이 지상에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축복은 그것들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회복은 세상의 것이며 회복의 메시지는 특히 오늘날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런즉 이러한 것들을 땅의 주민에게 알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는 육체를 따라 그의 생명을 버리시고 영의 권능으로 그의 생명을 다시 취하시나니 그리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선지자 조셉의 동생 세뮤얼 스미스가 이제 막 인쇄된 몰몬경을 가방에 가득 넣고 그 새로운 경전을 나누기 위해 집을 나선 날부터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땅의 주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1920년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님은 1년 동안 교회 선교부들을 순회하셨습니다. 1921년 5월 무렵 그분은 사모아 파갈리의 한 작은 묘지에서 잘 관리된 어린아이 3명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토머스와 세라 힐튼 부부의 딸과 두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마지가 겨우 두 살이었던 그 아이들은 토머스와 세라가 1800년대 후반에 젊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기에 사망했습니다. 맥케이 장로님은 유타를 떠나기 전에 당시 미망이던 세라에게 자신이 사모아에 가면 그 무덤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라가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케이 장로님은 세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힐튼 자매님, 자매님의 어린 자녀들은 가장 감동적인 무언의 능변으로 거의 30년 전에 시작된 자매님의 고귀한 선교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직접 지은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 넣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죽어가는 이의 눈을 감겨줬으며 사랑의 손길로 그 작은 팔다리를 가지런히 놓았네. 이제 낯선 손길로 그 초라한 무덤들이 장식되었으며 이방인에 의해 명예롭게 되고 또 이방인에 의해 애도되네. 이 일화는 지난 200년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간과 보물과 목숨을 희생했던 수십만의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은 오늘날까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6만 8천 명 이상의 청년 성인과 자매님, 그리고 부부들, 와서 보라는 빌립의 권유를 전하는 교회 여러 회원들, 그리고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수백만 달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권유에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그 권유에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적어도 세 가지, 즉 첫째 여러분의 사랑, 둘째 여러분의 모범, 셋째 몰몬경의 사용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권유는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알려진 이 사랑은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권유, 즉 계명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라넷 호칭 자매님이 들려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현재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를 감리하는 프랜시스 호칭 자매님의 부인입니다. 호칭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던 수년 전에 우리 가족은 하와이 라이에 있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의 간이 차고는 원룸으로 개조된 곳이었는데 그곳에 조나단이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조나단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우리 이웃에 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긴 우리 가족은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과 교회 활동에 대해 더욱 터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조나단은 우리와 친하게 지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해 배우는 걸 좋아했지만 교회에 속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나단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조나단 삼촌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조나단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명절 파티, 생일, 학교 행사, 교회 활동 등에 대한 초대가 나중에는 가정의 밤과 아이들의 침례식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어느 날 조나단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당뇨병을 앓았는데 한쪽 발이 심하게 감염돼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 사는 와드 회원들은 그 시련 시기에 그의 곁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대를 하며 병원에 함께 있었고 그는 신권 축복도 받았습니다. 조나단이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는 상호부조의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신권 형제들은 출입구에 경사로를 만들고 욕실에는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나단은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조나단은 선교사와의 토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주에 그는 제게 전화를 해서 새해 전야에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가족의 연례 파티를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10년식에 오셨으면 해서요. 새로운 한 해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거든요. 20년간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한 끝에 이 소중한 영혼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성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조나단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귀환할 때까지 강건하게 남아있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거의 1년을 그런 대로 지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본향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2019년 4월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 딸들이 조나단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우리가 그의 침례식에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나누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을 소개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즉 여러분이 보이는 삶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서 뭔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하지 않은 말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또는 단순히 그들의 얼굴 표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타인의 마음을 끄는 권유를 하기 위해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알고 최선을 다해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종종 진짜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이 타오른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라는 여러분의 권유의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개종의 도구, 즉 물몽경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몽경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몰몽경의 설명은 독보적입니다. 여러분이 몰몽경을 전한다는 것은 곧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이슨 올슨이 10대였을 때 그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경고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두 명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었으며 가끔 종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여러 반론을 펼쳤지만 그의 친구 시어와 데이브는 그런 주장들을 정중하게 반박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에게 몰몽경을 주며 그 책에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읽어보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몰몽경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지만 몇 달 동안 몰몽경은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볼까봐 그 책을 집에 두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돌려줘서 시어와 데이브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몰몽경을 불태울 결심을 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려는 어느 날 밤 그는 양손에 각각 라이터와 몰몽경을 들고 책에 막 불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책을 불태우지 말거라. 그는 깜짝 놀라 멈칫했다가 그것이 상상 속에서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금 라이터를 켜려고 했는데 또다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방으로 가서 내 책을 읽거라. 라이터를 치우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제이슨은 몰몽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 책을 읽었으며 종종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그 책을 끝까지 읽은 제이슨은 기도를 했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으로 가득했다. 나는 빛을 가득 느꼈다. 지금껏 내 인생에서 했던 중 가장 기쁜 경험이었다. 그는 침례를 받고자 했으며 이후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려는 우리의 권유는 진정한 사랑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다수가 거절당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권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권유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마저 끝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늘은 관심이 없더라도 내일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희생 끝에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주제는 다음에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복의 열매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 하나는 하늘과 땅에서 매는 권능이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복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 끝에 다른 무엇이 아닌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주는 성심권의 인본 권능이 회복되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그러한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상 그분께서 당신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구속할 권능, 즉 그들을 슬픔, 부당함, 후회, 죄,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구속할 권능을 지니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일주일 후에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겪으신 고통과 죽음을 늘 기억하며 가장 위대한 일요일, 즉 그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의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회복은 의미를 띠게 되고 우리의 지상생활도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위대한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 시대를 위한 중대한 간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음이라. 저는 조셉과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도와 선지자 및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사도와 선지자의 증거에 더하여 나사렛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부활하신 온 인류의 구속주이심을 겸손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도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과 훌륭한 음악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해외 찬송으로 템플 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과 전 세계 6개 국가의 합창단이 함께 부른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합창단이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나면 전 세계에 계시는 회중 여러분이 다 함께 다시 1절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나면 70인 정원회의 린지 로빈스 장로님께서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음악과 영감에 찬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희는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20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의 실제성을 선포하며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제창을 하며 회복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고 교회의 공식 정보와 자료의 시각적 인식을 위해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진정되고 의료진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경제가 굳건해지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계 금식의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 금식일은 4월 10일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다시 한번 기리는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그분의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과 의식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합당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라는 그분의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2020년 4월 연차대회의 많은 영감원의 순간들과 이제 시작되는 성스러운 주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으로 구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신앙이 커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을 신앙에 참된 안식처, 즉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복음 학습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특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그분의 제자로서 더욱더 용감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168개의 헌납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계 및 건축 등 다양한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 성전들이 더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건립 계획이 발표될 때 그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모든 성전 운영이 잠시 중단된 이 시기에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은 우리 시대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셨습니다. 이는 1893년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이 놀라운 기도문이 인용된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지자의 간청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이 거룩한 집에 들어갈 기회가 없을 때 그들이 억압받고 곤경에 처하고 난관에 둘러싸여 당신의 거룩한 이 집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당신께 구원과 도움과 당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당신께 구하옵나니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자비로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혹은 장차 당신 백성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곳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고통과 슬픔의 심연에서 당신께 구조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애원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옵고 그들이 간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 운영이 중단된 고난의 시기이지만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성전 성약과 엔다우먼트의 권능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문을 닫은 이 시기에 계속해서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또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가족, 친구와 함께 성전에 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시기에 여러분이 성전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여받은 혹은 장차 부여받게 될 지식과 권능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다음 8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르헨티나, 바야블랑카, 플로리다, 텔러헤시, 콩고 민주공화국, 루붐바시,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나이지리아, 베닌시티, 유타주, 시라큐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 이 8개 지역에서 교회 건축가들은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성전이 지역사회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더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두바이 성전에 대한 계획은 두바이 당국의 제안에 응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하이 성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당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원들은 중국 홍콩 성전을 방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홍콩 성전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바에 따라 보수 공사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하이에 다목적 모임 장소를 마련하여 중국 회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계 내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조상들을 위한 성전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국가에서 회원들이 법을 지키고 존중하며 지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좋은 부모가 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과 규제를 존중하기에 전도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중국 회원들은 계속해서 따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교회의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전 운영 초기 단계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하이 성전은 다른 국가에서 온 관광객에게는 개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8개의 새로운 성전은 사망의 휘장 양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에서 정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만방의 자녀들이 성전 축복을 더 가까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 지상에 있는 당신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계시하실 것임을 압니다.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긴장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기에 저는 제게 부여된 권세로 여러분께 사도로서의 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안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 커지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하루하루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회복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제 사랑을 전하며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Loving and kind Father,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당신께서 선지자를 주셔서 이 후기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선지자 선견자의 시절을 통해 계속되는 계시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한 이 회복이 계속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감 받은 말씀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성회, 새로운 선언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영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발표된 성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극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저희와 저희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금요일 저희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단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힘을 구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훌륭한 연차대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건히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권들과 교회 본부 여권들이 연사로 말씀했으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